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24일 한국의 5.24 대북 제재 조치 5년을 맞아 천안함 폭침 사건의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5.24 조치 해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성명을 통해 5.24 조치는 날조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꾸며낸 대결 조치라며 만약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공동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 문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5.24 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여성운동가 30명이 참여한 위민 크로스 DMZ가 국제여성 비무장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4일 북한을 출발해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북아일랜드의 메어리드 맥과이어와 미국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라이베리아 출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리마 보위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판문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었으나 한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경의선 육로를 이용했습니다. 스타이넘은 한국에 도착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수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얻은 이번 여정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북한에 도착해 평화토론회를 개최하고 방북 6일간 북한 여성들과 함께 행진을 벌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는 통일대교에서 임진각까지 철책선을 따라 남측 시민 환영단 300여 명과 함께 가두 행진을 벌였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문화 행사를 벌였습니다.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IL이 시리아 국경 기지를 장악하고 수백 명을 살해한 가운데 미국 관리들이 최근 ISIL의 이라크 내 세력 확대와 관련해 이라크군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4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ISIL의 라마디 점령은 이라크군이 전투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당시 이라크군이 수적으로는 오히려 우위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보안군은 내부적으로 과제가 있다며 전투 의지와 장비, 지도력 측면에서 고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라크 의회 군사안보위원회의 하킴 알 자말리 위원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은 비현실적이고 근거가 없다며 미국이 장비와 무기, 공중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이라크군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교류 대회에 참석해서 적극적인 중일 우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3천 명의 일본 관광교류 방중단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중일 교류는 2000년을 이어왔다며 양국 국민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문화적 연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웃은 선택할 수 있어도 이웃 국가는 결코 선택할 수 없다며 중국은 중일 관계의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의 죄행을 감추고 역사의 진상을 왜곡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지휘관을 비롯한 7명이 러시아 국경 부근에서 차량 폭발로 사망했다고 반군 측이 밝혔습니다. 자칭 루간스크 공화국은 핵심 방위사단을 맡고 있는 올렉시 모즈고보이 지휘관 등이 23일 북동부 도네츠크에서 약 120km 떨어진 알체브스크 인근 지역에서 차량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핵무기 소형화를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존 케리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hat's why it's important for us to ramp up international pressure.
방금 존 케리 장관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 방한한 그 일정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케리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에 서울에 도착했는데요. 서울 도착에 앞서서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 서울에서는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라든지 북한 내부 정세라든지 동맹관계 이런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고요.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 케리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그리고 여기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논의될 현안, 의제들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케리 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2월 달에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서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주한미군 병사들하고 한국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면담을 했고요. 또 이례적으로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교직원들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케리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요, 북한이 최근 들어서 그 서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잇따라 실시했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또 한국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인민무력부장인 현영철, 숙청 등으로 인해서 그 내부 정세, 북한 내부 정세가 좀 불안정하다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 한국을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주요한 북한 관련 현안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나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것인데, 그러면 케리 장관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걸까요?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 방한 중에 그 북한에 보낸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우려하고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케리 장관은 18일 그 한국 서울에 있는 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그 외교장관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양 간 이견은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킨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동시에 그 북한에 대한 그 대화와 평화의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캐리 장관은 같은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협상을 예로 들면서 미국은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 평화적인 화해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미국이 여전히 그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대화의 문을 동시에 열어놓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뭐 늘 미한 공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캐리 장관은 가령 1인치 1cm의 틈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그 특별하게 강조를 한 그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워싱턴 방문 기간 중에 사실상 국빈 방문에 준하는 그런 아주 융숭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네.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을 했고요.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국빈 만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언론들은 미국과 일본이 신밀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네.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이런 좀 더 밀착해지는 그런 동맹관계에 비해서는 좀 다소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심지어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좀 균열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조차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캐리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또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 내 일각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이런 맥락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현재 최상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그 회담을 끝낸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일본이 아주 그 밀착한 그런 그 행보를 보이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조금 그 이제 한국이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일본보다는 두 번째 뭐 이런 그런 순서가 아니냐 이런 그 뭐 의혹 또는 뭐 불안 또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어루만지면서 좀 그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저 자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캐리 장관은 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간부들을 처형하는 공포 정치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네,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 북한 내부 사정 무슨 숙청 같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캐리 장관은 그 18일 그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최근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동, 성격과 연계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공개 처형이나 숙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은 인권에 대한 존엄성이 가장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엔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캐리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추가 제재가 취해질까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그 캐리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해서 보면은 그 북한의 최근 잇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행동이라든지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 압박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강조점이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아까 그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캐리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추가적인 제재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 미국 정부는 최근에 북한이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사출 네.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의 서한을 안보리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안보리에서는 다음 주 중에 그 대북 제재 위원회가 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제재가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요.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하원에서는요. 한 예로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이 지금 회람이 되고 있고요.
네.
아직 성안이 돼서 의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추가적인 대북 제재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캐리 장관은 또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당시에 그때 지금에서 한국의 언론들은 그야말로 미국 관리들의 사드 문제 발언이 본물 쏟아지듯 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 캐리 장관의 그 사드 언급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언론이 그 사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와 관련해서 그 여러 발언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캐리 장관은 그 18일 그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에 있는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서 그 미군 장병 앞에서 그 간단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드 얘기라 할지라도 무슨 한국의 기자회견을 장소나 무슨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주한미군 장병 앞에서 연설하면서 그 언급한 정도고요. 또 이 내용 자체가 한국에 무슨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된다든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냥 사드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저희가 그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분석들도 있습니다. 캐리 장관이 미군 병사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발언 자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 한국을 떠나면서 바로 그 직전의 행사의 일환으로 한 그런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 캐리 장관의 발언이 있은 그 바로 다음 날에는 미국 국무부의 그 차관보가 그 사드의 한국 내 연구 배치를 미국이 그 검토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또 미 합참의 부의장도 주한 미군의 그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불과 한 달여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는 지금 그 어느 세계 어느 누구와도 미국이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맥락이 다르고요. 그 톤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지금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 미국 내에서 나오는 캐리 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잇따라 나온 그 발언들에 대해서 뭔가 계산되고 의도된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 측에서는 뭐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바도 없고 지금 뭐 논의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를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6월 달에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할 때도 그것은 의제에 들어있지 않다 또 그런 발표까지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이 한일 관계 개선 문제도 참 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캐리 장관이 이것 역시 강조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그 캐리 장관이 그 한국 일본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좀 그 관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윤병세 그 외무장관도 그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그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네, 자, 이 미국의 관리들은 거듭해서 한일 관계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미래를 보자 그런 쪽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의 정서는 아무래도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뭐 전혀 없던 것처럼 그렇게 잊어버리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그리고 캐리 장관이 또 방한 중에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고려대학교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인터넷 자유를 강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서울의 한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캐리 장관이 고려대학교에서 한 그 연설의 그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말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터넷,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캐리 장관이 연설을 한 건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그 사이버 공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네.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공격을 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캐리 장관은 북한을 한 가지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캐리 장관은 인터넷을 통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 비판을 가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례로 중국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인터넷을 통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비판자들을 침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의 주제대로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터넷, 이것이 바로 캐리 장관의 강조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캐리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기 앞서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베이징에서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합의나 언급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네, 존 캐리 국무장관은 왕이 외교부 장관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를 했고요. 또 미중 관계,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요.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경제적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16일 날 그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캐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평화적 방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리 장관은 중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핵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네, 방금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을 읽은 방송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북한 국방위원회가 핵무기 소형화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성명 핵심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시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정책 국이죠. 국방위원회 정책국이면은 사실 북한에서 핵심 권력기구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명인데요. 그 방송에서 들으신 대로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국방위원회 성명의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 주로 그 미국을 겨냥한 것인데요. 그 이 성명은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핵무기 소형화, 다종화에 대해서 언급한 것 말고도요. 또 최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사출 실험에 네. 성공한 것을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쉽게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에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군사력으로도 이제 대화가 안 된다면은 군사력으로도 대응할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위협성 그런 성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성명의 주장 내용이 얼마나 그 정확한 것인지 그것은 뭐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은 어쨌든 이 성명이 나오자 이제 참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불안하기도 하고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그런 데 대한 그 뭐 분석 회의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렇게 말을 한 것 이것을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지적해야 될 것이요. 앞서 뭐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성명이 주로 그 북한 표현으로 하면 그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 즉 잠수함에서 그 장거리 그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외부 세력이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런 내용의 그 성명이기 때문에요. 그 아시다시피 그 핵 미사일이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발사하는 게 있고 뭐 이동식 트럭에서 발사하는 것도 있고 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번 성명은 주로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거를 주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 문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소용화가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북한의 그 성명을 그대로 지금 그 보면요, 핵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용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일 진짜로 완성이 됐다면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 그런 단계에 들어섰는 게 오래됐다 이렇게 그 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의 많은 그 전문가들도 그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그 탄도미사일이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점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물론 의지도 갖고 있고 개발 중인 것도 알겠는데 이것을 아직 완성시키겠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이것을 북한 그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뭐 소형화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만은 핵탄두 소형화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 점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그 핵타격 수단 소형화와 관련해서 이것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핵탄두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해서 발사하는 핵무기 소형화를 언급한 것이고요. 잠수함 발사 그 핵탄두를 특별히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맥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소형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수준에 대해서 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이 운반 수단이 마땅하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면 어쨌든 그 투발을 하든지 네. 아니면 발사를 해서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네. 이런 데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형화하고 경량화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크기도 작게 하고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은 여러 차례 고폭 실험을 거쳐서 그 크기도 작게 하고요. 그리고 무게도 줄입니다. 이 핵무기는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몇 톤에 이르는 그런 대형 그리고 무게도 엄청나게 나가는 네.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서 크기가 작아졌는데요. 이 지금 보면은 이 기술 수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00kg이 조금 넘는 수준까지 핵무기를 그렇게 경량화 소형화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도 인도라든지 또 중국, 영국 이런 나라들 200kg에서 300kg 많게는 400kg까지 그렇게 무게를 줄인 상태인데요.
네.
대체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서 발사를 하려면은 이 핵무기의 그 중량을 500kg에서 700km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당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실험이 필요한데요. 아, 이렇게 작게 만들고 또 크기도 줄이는 것이 또 무게도 줄이는 것이 소형화 이것이고요.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실제로 소형화의 어느 단계에 이르렀느냐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또 정부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그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고 북한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100kg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가벼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엄청난 무게인데 그것을 바다 건너 대륙을 건너서 이렇게 멀리 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그 추진력 필요하고 또 기술도 필요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참 어디까지 이것을 그 정확하게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이 과연 이렇게 소형화에 성공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미국과 한국 정부 판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이런 발표가 나오자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반응을 보였는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이 그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했다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타격 수단 소형화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머리아프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백악관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그런 역량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북한이 그 같은 주장과 관련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위협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요. 또 전에도 그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그 소용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미군 사령관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공식적인 국방부나 국무부 백악관의 입장과는 좀 다르게 그 현장의 지휘관들, 군 사령관들은 북한이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믿는다라는 발언을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네.
주한 미군 사령관이죠. 스케파로티. 그 사령관이 바로 지난달에 상원의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룬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태평양 사령관도 같은 자리에서 그 스케퍼러티 사령관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 미사일을 미 본토에 발사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미군 북부 사령관입니다.
네.
고트니 사령관인데요. 이 사람도 그 청문회에서 출석해서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그럼 미국은 그 북한의 그 핵무기 소형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을 불러일으켰고요. 이를 놓고 또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 단계에서 북한이 소형화와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소형화를 완성한 것으로 보진 않는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국방부가 밝히고 있지만요. 바로 그보다 훨씬 앞서서 4, 5년 전에 당시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한 것으로 본다라고 국회에서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실제로 소형화를 달성한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 거기에 대한 분석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최근에 성공했다고 얘기한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계속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요.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소형화, 그야말로 그 100kg짜리 아주 작게 그 핵탄두를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것이 설사 완성됐더라도 그 재돌입 기술이라고 합니다. 재진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핵탄두를 실은 그 장거리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것이 그 5,000km 이상 날아가는 그야말로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요. 일단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네.
다시 대기권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재진입, 재돌입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요. 이 재진입할 적에 그 수천도의 고열을 견디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미국의 그 우주 왕복선 그것이 이제 밖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 왕복선의 아주 어려운 그 기술 분야가 바로 그 몸체를 열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감싸는 그런 것이었는데 자그니 조각들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그것이 탄 흔적이 보입니다. 연기가 이제 그을려 있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직 사실 북한이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요.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특별히 그 개발 단계에서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연구, 시험, 개발, 평가 이렇게 고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북한이 사출 시험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첫 번째 초기 단계에 모의탄 한 발을 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실전 배치라든지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사실 너무 지나친 시기상조적인 분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것은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 떠오르는 위협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이런 발표들을 연달아 이제 하면서 주변국들도 참 염려를 많이 하고 관심을 극도로 기울이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 일본 모두 이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려하고 염려하는 반응을 드렸는데요. 중국의 그 흑내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 21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사국이 그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사태를 완화하고 서로 자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반복을 했고요. 일본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이 같은 그 핵과 미사일이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일본 정부는 중대한 관심을 갖고 각종 정보 수집과 함께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반 총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북측 당국이 저희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 반기문 총장은 물론이고 반 총장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했을 것 같은데요. 자, 반 총장이 18일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북한으로부터 개성공단에 와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예, 반기문 총장이 개성공단 방문 사실을 밝힌 것은 19일이었습니다.
네.
19일이었는데요. 이 개성공단 방문과 관련해서 유엔이 뉴욕의 북한 대표부와 이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서울을 방문하는 지점에 그 이전에 이미 북한 대표부로부터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북한의 최종 확인이 방문을 허락한다는 확인이 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이 방문을 철회하고 취소한다라고 통보한 것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발표를 한 다음 날, 개성공단 방문이 예정된 바로 하루 전날인 것은 확인된 상태입니다.
네, 이 초청을 허락한 것도 또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또 철회한 것도 또 놀라운 일입니다. 연속 놀라운 일인데 북한이 오라고 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철회한 이유가 뭘까요?
북한은 뭐 철회 배경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한국의 여러 언론 보도나 그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요. 반기문 총장이 그 언급에 대해서 평양 당국이 좀 기분을 나빠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서울을 방문한 그 반기문 총장은 19일 날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등이 안보리 뭐 결의에 위배된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겁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그 북한 당국이 좀 기분을 나빠하고 갑자기 그 입장을 번복해서 그 초청을 그 철회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 방북 불발이 이렇게 되니까 평양 내부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 그 평양 내부의 그 정세 불안정보다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예측 불가성이 좀 많다라는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 유엔 사무총장의 방문을 허용을 했다가 실제로 방문이 이뤄지기 하루 전에 철회하고 이런 것은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면은 국가 원수급에 준하는 그런 그렇죠. 고위직 아닙니까?
네.
또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평화를 그 고양하고 또 분쟁을 조정하는 국제사회의 최고위급 그 기구 아닙니까?
네.
이런 유엔 사무총장의 방문을 허용했다가 바로 다음 날 또 철회하고 이런 것은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결례인데 이것이 북한 정권의 말하자면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예측 불가능성을 좀 반영한 것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북한에 좀 있었지만 유엔의 사무총장과의 그 관계에서 이런 갑작스런 그 정책 결정 취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국제사회나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이 그 반기문 총장을 초청을 했다가 그야말로 돌연 하루를 앞두고 그 철회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북한의 손해다. 북한이 그 좋은 그 기회를 놓쳤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한국의 그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그 한국인인 반기문 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그 분단 극복 의지를 지구촌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돌연 문을 닫아건 것은 누가 봐도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전 세계는 북한이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반기문 총장은 일단 그 기대했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이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유엔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소식과 함께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주장했다는 내용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된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유엔 같은 국제 기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뭐 바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정말.
지난 2004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성열 씨는 청진이 고향입니다.
저는 85년도에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탈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다시 잡혀서 나가서 또 최종적으로 2000년도에 탈북한
고난의 행군 때 어머니와 누나들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가족이 기본적으로 다 깨지기 시작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로 밖에 나가서 먹을 거를 구하러 다니고 형제는 형제대로 딸로 이렇게 막 각자가 밖에 나가서 먹을 거를 구할 때다 보니까 부모님이 있어도 꽃집이죠.
조선족인 채 하며 중국 텐진의 국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행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거기 에 국동방송이 나와서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이 저를 이제 저 마음을 히트한 거죠.
탈북자들도 대학 공부를 시켜준다는 라디오 방송 이야기처럼 김성열 씨도 한국에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영어 강의에 좌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뭐 이런 질문을 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알아듣긴 했는데 그거를 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영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교실의 전체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정말 다 쳐다보는 겁니다.
휴학을 하고 비행기 값을 벌어 영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한동안은 좀 우둔 생활을 좀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우둔 생활. 네. TV만 보고 이제 그러니까 좀 실망스럽고 그리고 이제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두문 불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김성열 씨. 어느 날 선생님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그냥 이제 뭐 집에서만 있고 또 다른 사람 안 만나고 다니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울꿈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오신 거예요.
한국에 정착해 다시 학교 다닐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음으로 양으로 성열 씨의 공부를 많이 도와줬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성열 씨의 소식을 듣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려 했던 고마운 전화였습니다.
야, 성열아 그렇게 잊지 말고 그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랑 하늘꿈학교 같이 미니 디테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자훈련 같은 거를 하는데 일종의 컨퍼런스죠. 거기에 와서 좀 이렇게 동기부여도 갖고 거기서 좀 이렇게 너 영어 공부도 좀 해라.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집문을 나서서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국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가까운 곳에 영어도 가르쳐주고 상처난 마음도 달래줄 수 있는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거기는 진짜 원어민들이 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왔다는데 그분들 진짜 원어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너무 친절하고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와서 직접 다가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힐링을 많이 하고 또 자신감도 좀 이렇게 세우고
영어로 배우는 성경 공부. 영국에 가서는 잔뜩 주눅이 들어 입 밖으로 잘 말하지 못했던 영어 대화가 재미있어졌습니다. 잠시 시간이지만 외국 생활을 해봤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거기서 기초적인 영어 문법이라든지 어휘를 좀 익혔기 때문에 원어민들 만났을 때는 좀 그거를 좀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네.
그러다가 미국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그 같이 온 그 단체의 리더께서 탈북 대학생 3명을 선발해서 미국의 어학연수를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은 이제 저를 추천해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랑 해서 3명이 텍사스 쪽에 미국 텍사스 쪽에 예, 어학연수 1년 3개월 정도
영어 때문에 쥐구멍을 찾았던 때가 있었는데 영어를 배우러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그것도 비용 걱정 없이 1년 3개월씩이나 미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성열 씨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미국 텍사스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미국에 직접 가보니까 너무 이렇게 다른 세상이구나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어쨌든 뭐 제가 거기 간 목표는 영어를 빨리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낮에는 미국 친구들이랑 항상 같은 숙소에서 같이 지내고 놀고 먹고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컨버세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저녁에는 이제 문법 공부. 미국이라고 해서 거기 도착하면 모든 영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배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스스로가 계속 노력을 해야만이 그래도 영어 실력을 계속 쌓을 수 있을 것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컨버세이션 하고 저녁에는 어휘 공부, 문법 공부 하면서. 예.
공부에 공부, 또 공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배웠어야 할 교육 과정을 1년 3개월 만에 검정고시 통과로 자격증을 따냈던 성렬 씨가 밤으로 낮으로 다시 영어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다시 미국 국무성의 장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무성에서 유그라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익스체인지 스튜던트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학 탈북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으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 지원했더니 이제 합격해가지고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작은 시골 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했죠.
나이 20살이 될 때까지 영어라고는 ABCD 알파벳도 몰랐던 김성렬 씨가 한국의 대학생이 되고 영어 연수에 미국으로 정식 유학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갔을 때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단어 발음 물어보고 이러다가 그 어느 순간에 저거 그 분들하고 이제 그 스모 그룹 토킹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위주였고 대화라기보다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성렬 씨의 영어가 어느새 즐기는 일상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하는 이 대화가 저한테 잘 들리면서 그거 받아쳐서 저도 거기다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렇게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되는구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 적극적으로 네, 막 다가가서 막 대화 걸고 놀러 가자 그러고 막 축구하자 수영하자 막 그러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원하고 노력한 덕에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 스스로가 안주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우면은 뭐 탈북해서부터 쭉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맨땅에 헤딩하면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어떤 내가 스스로를 좀 이렇게 점검할 수 있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그때 그 우둔 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는 좀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정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누군가의 말이 성렬 씨의 것이 되었던 그날. 영국까지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한없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다가온 기회에 더 감사할 수 있었다고 되돌아봤습니다.
그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일상은 그저 그냥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와서 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 나는 탈북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미국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선입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북한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 친구들하고는.
영국으로 미국으로 나가보기 전까지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었던 성렬 씨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대학에서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인 성렬 씨만 이방인인 듯 했는데 외국에서는 성렬 씨도 한국의 유학생들도 모두 똑같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한 자존심을 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죠. 그 친구들이 뭐 군대 문화, 뭐 게임 문화, 뭐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영화 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저는 그 잘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경험한 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는 어떤 대화 방식으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그 친구들은 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것도 있네. 아, 그런 건 뭐야? 뭐, 요 수준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었죠.
영어 공부를 위해서 도망치듯 유학을 나섰던 김성렬 씨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영어를 그저 피하고 싶었던 성렬 씨와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연스러워진 복학생 성렬 씨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그때 학교에 복학해서 그 1학년 때 들었던 수업에 제가 재수강해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질문 안 하시나? 뭐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레벨에 올라가서는 교수님하고 친구 됐어요. 교수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과제 같은 거나 발표 같은 거나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이제 교수님은 미국 분이시다 보니까 좀 미국 스타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셨고 저는 또 그게 편해서 교수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나중에 같이 밥도 먹고 놀러다니기도 하고
눈이 마주치는 것도 걱정이 됐던 두려움의 교수님,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갔던 친구 같은 교수님, 교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도 성렬 씨가 갖게 된 영어에 대한 자신감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해라, 공부를. 북한에서 배운 교육 다 버리고 여기서 다시 공부를 해라. 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한번 해봐라.
자신감을 가지니 세상이 달라 보였고 자신감이 있으니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다는 성렬 씨. 북한에서 온 동생 같은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보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늘 제2국민으로 제 하층 밑바닥의 국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치고 올라와야지. 통일의 리더가 되려면은 그 놀고 싶은 유혹들이 나도 있었다. 그거를 좀 참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올가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청진의 고향인 탈북자 김성렬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차례로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